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최소 한 분 많지 않죠 도전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만나세요. 네, 이 밤에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1, 2절 말씀은 에베소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단 한 권도 예외 없이 이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고 요즘 시대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보통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동영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군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태근 목사님께 네, 3.1교회의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처음에 누구에게 쓰는지 그리고 나중에 맨 끝에 누가 썼는지를 기록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편지는 이렇게 인사말 부분에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13권의 서신 그리고 당시 시대의 모든 편지에 이렇게 공통적인 양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평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데 이 특별할 것이 없고 평범한 인사말에 많은 것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딸에게 다음 주에 이제 4학년이면 몇 번째 생일이죠? 10번째죠? 11번째인가요? 태어나자마자 생일 축하를 하지 않잖아요. 10번째라고 합시다. 싸우지 마세요. 네. 1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첫째 딸, 너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펜을 들었어. 여러분, 이 한 문장의 글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아, 이거 아빠가 딸에게 편지를 쓰는데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지금 너무 이 딸을 아끼는데 무엇을 위해 썼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냐면 이 짧은 인사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인사말에 상당히 단순한 내용이 적혀 있지만 그러나 아주 깊은 내용들이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편지 인사말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이제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이죠? 누굽니까? 네, 바울입니다. 왜 이런 걸 물어봐. 아까 다 말해놓고 그죠? 네,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쵸? 바울은 이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해요 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써 내려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공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사도의 직분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은 이 편지는 허투루 읽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 담고 있어요.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2차 전도여행 말미였습니다. 그곳에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 동안 3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5대 도시에 해당될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당시의 인구로 아주 많은 인구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큰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마술을 숭배하는, 마술 잘 아시죠? 수리수리 마술. 예, 그 마술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술책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불태웠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됐냐면 은으로 5만 개. 당시에 은 하나가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5만 개라는 것은 한 사람이 5만 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5만 명이 하루를 일해야 벌 수 있는 아주 큰 돈을 복음을 듣고 태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곳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작게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이 성행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니까 이 우상 판매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역의 경제가 마비돼서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또 반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맹수와 막 결투를 할 뻔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맹수 앞에 있는 검투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과정이 정말로 위험했고 험난했다라는 것을 은유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긴 했지만 3년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통과 위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10년간의 세 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난 지 약 한 5, 6년 만에 에베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별명 한 가지 알고 있죠? 무슨 서신이죠? 옥중서신 들어보셨죠?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한 집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누구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권한을 받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그의 삶을 설명할 것인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우리 지난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나니아 말씀을 하셨죠. 그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홀연히 하늘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때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이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탈바꿈되고 있었던 시점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죠. 파송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년에 걸쳐서 세 번의 전도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1교회도 여름과 겨울에 전도여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국내는 보통 반나절 정도면 갑니다. 물론 섬 지역은 하루 정도 걸리지만 그리고 해외 지역도 가까운 곳은 아침이나 새벽에 출발하면 점심쯤에 도착을 합니다. 오후에. 아주 먼 곳은 뭐 한 이틀 정도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로마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들은 잘 닦아놨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길들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갔지만 바울은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때에 대부분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상당히 고된 여정이었겠죠? 여러분, 배를 타는데 바울이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먹을 음식을 직접 가지고 탔어야 해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선실이 대부분 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판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파도를 맞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녔다고요? 10년 동안. 10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제가 3.1교회에 와서 가장 멀리 간 선교 지역이 중남미 지역의 파나마라는 곳입니다. 선교 첫날 저희가 이제 출발했는데 저희가 도착하니까 선교 벌써 셋째 날 아침이 돼 있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예. 도착해서 좀 쉬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현지 시간에 이른 아침인 거예요. 아침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인사드리고 차를 타고 저희가 본부로 이동을 했죠.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점심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파나마 지역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단기 선교를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당일에 사역을 해도 견딜만한데 그래서 그 현지의 그 센터의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저희가 사역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금방 와서 잘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낮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막 열심히 그 1청에 황규상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 형제가 막 웃으면서 정말 열심히 율동을 하는데 그 옆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 선교대원들 두 분이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눈이 감겨 있어요. 이분이 감고 싶어 감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큰일 났다. 이건 아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간 건 처음이니까 그 사역이 마치고 선교사님께 가서 선교사님 아무래도 저녁 사역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이러다가 하루 만에 다 병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조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불과 30시간 정도 잠을 자지 않았을 뿐인데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닌데 네, 잠을 자지 않았을 뿐인데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10년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1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 매를 맞았습니다. 40대에 한 번 뺀 매, 39번의 매를 5번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한 번 때릴 때 이 채찍에 그 채찍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대요. 그러니까 한 대가 세 대인 거예요. 500대의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에 한 번 감한 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매를 맞다가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형벌 또 묶여서 맞는 매도 세 번을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부서지고요.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동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자기의 경제가 침해받으면 죽이려고 쫓아들어요. 바울의 10년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5일, 10일 정도 사역 마치고 단기 선교 마치고 집에 오면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거든요. 바울의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처지에 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도 그냥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을 주고 세를 얻어서 갇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부자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역을 할 때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사역을 감당했어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서 여러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이 싸우고 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난이는.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간사님들, 리더님들, 여러분의 조원들이 여러분의 팀원들이 내가 잠깐 한 주 동안 명절 추석 때 고향 가 있는 동안 그때 우리 팀원들이 조원들이 갑자기 주일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큰일 났어요. 누가 드디어 터졌어요. 무슨 일인데? 그 사람이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와 얼마나 힘듭니까? 와, 이 공든탑이 몇 개월 동안 쌓았던 이 공든탑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잠깐 한 주 비었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모든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다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너무 처참하고 그냥 제가 했던 모든 사역을 다 부정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그 에베소에 있는 애들 내가 전도하긴 했는데 잠깐 지나쳐서 갔어. 3년 인생에서 별 시간 아니잖아. 그냥 잠깐 스쳐간 사람들이야. 야, 이방인, 유대인 다 나랑 상관없어. 이제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야,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 힘들어. 어떻게 애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막 호소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상황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깊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장년부 육지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내는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한 250커플이 저희 지내 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일궈 가시지만 매일매일 일하다가도 교회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이 어려운 형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8개월 동안 잘 3년을 교제하고 8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전 예고도 없이 배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A 같은 사람이라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당신이 A 다시 같아. 그래서 나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어. 사전 예고도 없었어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그래서 지금도 벌써 몇 개월째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 배우자와 한 번씩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삶이 처절해져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만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라. 포기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수개월째 들으면서도 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데 목사님 어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뜻 안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가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자기 인생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의 집에서 이렇게 쓰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화면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 시작. 1번 시작. 2번 시작. 아멘. 바울은 창세 전부터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오히려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삶의 인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상황이 변하여 자신을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퍼즐을 한 번씩 맞췄는데 퍼즐을 맞추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자고 하면 아, 그래 하고 하지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퍼즐을 이렇게 하나 들고 보면 아, 이거는 도대체 어디 거냐 하면서 이제 속마음으로 웃으면서 그래 이거 한번 맞춰보자 하면서 이제 이거 어디 거지 하면서 보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컨닝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핸드폰 찾아가지고 아, 이런 퍼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하나 놔주고 이건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 놔주는 거예요. 하나의 조각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 전체를 볼 때에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의 조각으로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디로 나아갈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나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질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함께 꿈꾸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매주 너무 잘 듣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왜 우리가 매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 벽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제자리에 맴도는 삶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3년의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많은 교회가 생겼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아데미 신전이 왕성하였고 여전히 그 땅에는 로마의 지배가 왕성하였고 여전히 마술과 술수가 그 시대에 그 땅의 주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야기에 자신을 내어 던지기에는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을 살아가며 서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의 벽이 너무 높아요. 아데미 신전은 돈과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술과 주문은 수많은 자기 개발서와 성공 그리고 점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에베소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이나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벽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서울역으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서부역 이렇게 빛이 이렇게 막 비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니까 사진을 찍고 이걸 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없어서 SNS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밤에 서울역 보면 늘 설렘. 그랬더니 이제 좀 몇 분이 DM을 주셨어요. 아, 목사님 퇴근길이라서 설레는 걸 거예요. 뭐 약간 감동 파괴자들이. 근데 이제 가장 저의 감동을 파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저희 같은 촌사람들 특징 아닙니까? 네. 보내주신 분이 대구 분이었고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아, 서울 시민인 제 감성을 마구마구 파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살아가는 이 서울이란 도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주일 2부 찬양팀, POP 2팀, 새날팀을 같이 섬기고 있는데 그 새날팀의 형제들이 한강에서 러닝을 하세요. 몇 분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근데 꼭 한강에서 뛰어야 돼요? 그냥 러닝머신에서 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의 대답이 한강에서 뛰면 인생의 성공한 자의 그런 느낌을 맛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런 공감이 좀 가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예. 네. 저도요, 그 선교를 다녀온다거나 뭐 지방에 다녀오면 그 지방에 가면 여유롭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시골에 좀 계신데 그 시골에 정말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판이 항상 펼쳐져 있고 계절마다 꽃이 피고 차가 없고 그럼 보고 있으면 막 차를 세워서 잠깐 보고 있을 정도로 너무 평화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음을 딱 보고도 서울에 들어와서 반포대교나 한남대교를 딱 넘어가면서 강변북로에 딱 진입하면서 그래 이거지. 서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다가도 한편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살이를 한 지 한 12년 정도가 됐는데 10년도 더 전의 일이죠. 처음 이제 제 이름으로 월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00만 원이 제 수중에 없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청파동 지역에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으셔서 집을 구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는 집이 상대적으로 그 똑같은 금액을 내면 조금만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가면 30평대, 40평대 뭐 이런 아파트 매매하거나 전세로 살 수 있는 금액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쌉니다.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숨만 쉬고 특히 이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서 숨만 쉬고 살아도 많은 돈이 집을 대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숨만 쉬고 살 수 있습니까? 먹어야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국밥 한 그릇에 만 원이에요. 국수 한 그릇에 7,000원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음을 느끼고 또 그런 쉽지 않음을 느끼면서 한 번씩 아내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보, 부자가 아니더라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한 번씩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편하게 시켜 먹고 애들 좀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바로 시켜줄 수 있고 이사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 뭐 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부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고민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했을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노회 목사님께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전도사가 아닌데 전도사라고 부르셨어요. 전도사님, 이 길은 참 험난하고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길 갈 수 있겠어요? 그 제가 패기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뭔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걸까요? 나쁜 건 아닌데 이 행복을 하나님보다 추구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뜩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이런 행복이 맞을까? 내가 이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살아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한 번씩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에 여행 가는 것이 좋고 한 번씩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먹는 것이 참 행복한 거고 한 번씩 성공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빠른 시기에 모든 자기의 본업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빠이어족의 삶이 정말 성공한 인생인가라는 생각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제가 이 서울이라는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를 많이 흡수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라. 행복을 위해 살아라. 많은 것을 경험하고 소비해라. 이것을 누리기 위해 네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가져야 한다. 만약 네가 얻을 수 없으면 줄여야 해. 무엇을 줄입니까? 출산을 줄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네가 결혼할 수 있겠니? 결혼하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너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살려면 너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군만두 냄새 참을 수 있으십니까? 너무 참기 힘들죠. 그런데 사단이 마치 이 마트의 시식 코너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매 목록에 없는데 군만두 사러 간 게 아닌데 군만두 3개 묶음 싸게 드립니다. 한 봉지 더 묶어드릴게. 이 판매하시는 분의 그 말씀과 그 군만두의 그 맛에 속아서 담아요. 그런데 가끔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성 코너 반납하는 곳에 탁 두고 오면서 그래 잘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다리를 거치면서 빙빙빙빙 어디를 한 군데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1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1절 말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의 삶이 평생 씨름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계속 그 씨름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어요.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에베소, 지금 서울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충돌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협지를 보면 뻔한 클리셰가 있어요. 주인공이 고수와 싸웁니다. 밀려요, 싸움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 튀어나와서 동혁아, 네가 싸우는 그 사람은 25년 전 너의 부모를 죽인 원수야! 그러면 주인공이 밀려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다 갑자기 의지를 불태우면서 싸움에서 무찌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야, 너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너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에베소, 현재로 바꾸면 서울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진정한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지만 그 충돌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성도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아, 에베소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 신실한 자는 진리를 믿음으로 믿는 자, 원어에는 그러한 뜻을 담은 원어가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정체성, 에베소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씨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의무이자 필연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로 세상 속의 성도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가 이 시대 에베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디고 싸울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매질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쫓아오고 죽이려고. 여러분, 배 탔는데 막 계속 물보라 맞아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당장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참고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에서 단 한 권도 예외 없이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외해서 12편의 서신서에서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기쁨과 은혜의 평안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을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과 평안함과 승리의 근원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는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평안,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살고 또 승리하고 싶다고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하는 자마다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만날 직장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은 어쩌면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갈 거예요.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이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그 주변 전체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 평안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주의 손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하십니다.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손을 의지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원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벽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일상의 분주함과 버거움에 낙심하며 제자리 걸음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였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